오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보이지 않는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신론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새로운 무신론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무신론이 하나의 종교, 새로운 종교 운동이라고 시작할 정도로 세력이 불어났습니다. 그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키슨입니다. 뭐 그 외에도 서정가에 보면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샘 해리슨 같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이 없다, 무신론은 일종의 종교가 되었는데요. 무신론교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교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는 가장 중요한 경전은 성경 대신 2006년도에 출판된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그들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여 년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무신론 운동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과학의 발달과 종교의 타락으로 또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를 지나면서 온 세계가 추구한 가치는 하나님을 벗어나자, 인간이 신을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를 거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종교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권위를 뜻합니다. 즉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신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신에 대한 의존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물리치는 것이 인간의 자유운동의 최후 목표인 것처럼 16세기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를 지나서 한 200년쯤 지나면요, 18세기가 이르면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의 유명한 철학자가 나오죠. 칸트입니다. 칸트의 철학은 이 세상은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성으로 분석하고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칸트는 인간 이성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집요하게 따져묻고 질문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칸트의 뒤를 이어서 19세기 말 20초에 나온 유명한 철학자가 또 한 사람 나오죠. 그가 바로 프레드릭 니체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아는 중요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이 말의 뜻은 기준으로서의 신의 지위는 이제 박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신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죽은 후 20년 뒤에 영국의 사상가 버트런트 러셀이 1927년에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길지 않은 강연 원고가 나옵니다. 오늘날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주장들이 이 짧은 논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러셀의 이 작은 논문을 대학생 때 읽어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러셀은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교회, 기독교회가 주장해온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엄밀하게 이성으로 분석해보면 결국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구다라고 주장합니다. 버트런트 러셀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예수의 자질 부족, 함량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재림과 지옥에 대한 말씀 그리고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 논문에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를 예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러셀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작은 논문을 읽어보면요, 인간의 지성과 논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로 입증되려면 자신의 논리적 분석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 쓰일 당시인 1927년 언제인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의 휴지기였습니다. 이때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가 아직 무너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신으로부터 인간이 자유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낙관을 완전한 잿더미로 만듭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치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태평양, 아시아 지역 등 세계 전역에 일어난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시 세계 인구 23억 명 중 3%에 해당되는 6천만 명 이상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량 학살이나 공습으로 민간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질병, 기근, 성적 착취, 인체 실험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바로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최대로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인간의 발달된 이성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죄악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2차 세계대전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고요. 이로 인해 이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다라는 신뢰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학계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아닌 이성과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18세기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수 전 이야기입니다. 즉 전기로서의 예수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 200년 동안에 역사적 예수를 재발견하려는 학문적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시들시들해졌다가 20여 년 전부터 무신론이 등장할 때부터 현대 신학계의 핫 이슈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쓴 이야기들은 다 빼고 도대체 2000년이 살았던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 그리고 신학 연구가들이 다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다른 건 모르겠고 신앙적 내용은 다 빼고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이적 행위자였다. 미라클 메이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이적을 행하는데요.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던 바리새파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이적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적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이적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요즘 말로 하면 되앙린 귀신 불러들여서 잡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들이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게 아니고 악령들 세계에 조폭과 양아치가 싸워서 양아치가 쫓겨난 것이다. 거의 이 정도로 모함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처럼 소경이 눈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데 그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미러클 메이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러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서 모든 기적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순수한 인간으로 전제하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만 분석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럼 뭐만 남, 기적을 빼버리면 뭐만 남느냐. 예수님은 시한부 종말론과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던 한 모순적 인간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적, 이적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기적을 제거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러셀의 말처럼 기적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그의 평가대로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아주 편협한 광신자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초월적 세계와 맞닿아 있는 분이고요. 그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눈뜨기 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러셀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던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기적들과 그분이 행한 기적들 중에서 가장 놀라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황 증거로 그 역사성을 입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부활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의 다른 이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히려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기적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죠.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 이야기 기록은 믿든 부정하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역사 안에 아주 분명한 흔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흔적인가? 그 흔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제자들의 돌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모두 다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만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멀찍이 재판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요정의 질문에 겁을 먹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두 달이 안 되어 50일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스승을 홀로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도망갔던 그들이 50여일 만에 스스로를 가뒀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그들의 선전이 유대교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위협하고 박해했을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52일 뒤에 제자들은 전혀 억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입니다. 제일 짧잖아요. 마가복음을 마태가 보고 썼고 누가가 보고 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 몇십 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5년에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5년이나 3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굉장히 왕성히 활발하고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요. 원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원래 마가복음 원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맞춰진 구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력한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16장 8절까지는요 부활의 이야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게 되어지는 첫 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지 않던 제자들이 부활을 강하게 외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이때는 등장하지 않던 제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처음 읽고 있는 이때 제자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제자들의 변화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이 가던 길을 180도로 바꾸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가장 보수적이 된다든지 거꾸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에게는 분명 그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제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던 이들을 핍박하고 사로잡아 심판에 넘기던 산헤드린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남은 평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의 인생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요,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 되는 사건, 바울의 회심이야말로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서 가마리엘의 문하생으로서 율법을 제대로 배웠고요, 예루살렘의 종교 세력의 힘을 얻고 활동했던 가장 잘 나가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를 봤다고 거짓말함으로 앞길 창창한 자신의 평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실로 자신이 부정하던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고 그의 고백처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인생이 바뀐 제자들과 바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 이 성경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요,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에 대한 넘치는 역사적 고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은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의 말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버린 인간의 말을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자가 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장군이자 위대한 작가인 루 윌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부활 신앙을 적대하는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나온 작품이 벤허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1945년 4월 9일 본 헤퍼는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의 정권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프로센부르크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는 동료 죄수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동료 죄수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고개를 돌려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가 좀 이 부분에 찔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청년기, 장년기 시절 이어령 교수님이 허무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그 이어령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니체와 사르트르를 많이 설파했는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수필집을 보면요, 그의 생각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의 본질이 허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허무주의에 빠졌었던, 완전히 심취되었었던, 그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한 청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살을 할 건데, 허무주의에 심취됐을 때,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옥상에서 떨어질 때 마지막 자기가 바닥에 자기 몸이 떨어질 때까지 눈을 부릅뜨며 죽을 것이다. 허무주의에 심취된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여령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허무주의자였던 그분이 마지막에 자신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읽지 않았던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다시 보고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예수가 인생의 답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느끼는 허무와 절망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왜냐하면 왜 마지막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떨어지려고 했냐면, 죽음이 인간을 그토록 허무하게 만든다면 나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뜨겠다는 것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느끼는 허무와 절망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분이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죽음과 허무에 관한 문제를 이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여령 선생님은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허무의 끝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돌아가실 때도요,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눈물이라고 책에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눈물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조차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구나,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관찰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객관화하여 지켜보면서 살피다가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신 다음 예수님 만나서 아주 좋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여령 선생의 글이 또 한 권이 얼마 전에 나왔죠.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는 책입니다.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책의 결론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단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의 확신의 찬 선포처럼 그야말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지성과 경험을 보면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있은 후에 괄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겨납니다.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후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왜 성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는 부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결사체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교회가 주식회사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가족 국가 같은 어떤 지역적 인위적 결사체와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건축된 불패불멸의 구조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짓발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뛰어가는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움츠러들지 말고 힘차게 전진하는 승리의 질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부활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밝고 화려한 문명의 뒤안길에는 어둡고 찹찹한 현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를 안고 가는 사람들, 노숙자들, 희망을 박탈당한 사람들, 따돌림 받는 사람들, 무자비한 폭력에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 때문에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절대 다수의 꿈이 힘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은 죽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생명과 평화의 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피부색이나 인종, 더 나아가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을 온몸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 여리디 여린 풀잎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인것불처럼 타오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씩 구현된다면 하나님은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약한 풀잎이 하늘을 받치는 기둥인 것처럼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꿈에 쓰임받는 한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입교와 세례를 받고 첫 성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공동체가 한수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